예, 열왕기상권 11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예로보암의 반란을 예고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솔로몬의 생애, 솔로몬 생전에 나라의 분열에 대한 조짐이 나타나고 결국 그 분열이 예언으로도 선포가 되고 있죠. 에프라임 지파에서 요셉 지파죠. 왕국의 반기를 드는 인물이 나옵니다. 28절 예로보암이라는 사람은 힘센 용사였다. 솔로몬은 그 젊은이가 일하는 것을 보고 그를 요셉 집안의 모든 강제 노동의 감독으로 임명했다라고 합니다. 앞전 이야기에서 제가 한번 언급은 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만든 적이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만 여기서는 분명히 백성을 강제 노예에게 동원하는 전형적인 왕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예로 만든 적은 없지만 강제 노예에게는 동원했다. 말장난을 정치적인 수사를 이용해서 그러다 왕의 정치를 표현하고 있었지만 여기서 여실히 솔로몬 왕이 자기 동족인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모습이 어쨌든 이 분열의 이유가 되고 있다라는 복선을 깔아두고 있죠. 그는 이 예로보암은 노역 감독관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다가 한 예언자를 만납니다. 그 예언자가 그가 왕이 될 것을 예언합니다. 30절에서 31절 아히야는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움켜쥐고 열두 조각으로 찢으면서 이 아이야는 예언자가 되겠죠. 예로보암에게 말하였다. 이 열 조각을 그대로 가지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제 내가 솔로몬의 손에서 이 나라를 찢어내어 너에게 열 지파를 주겠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 예언은 당연히 소문으로 이어졌을 것이고 예로보암은 그래서 이집트로 도망을 치고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19장 1절에서 19절 이제 북쪽 지파들이 반기를 듭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하보암이 왕위에 오르는데 르하보암은 즉위식을 위해서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스켐으로 갑니다. 1절 르하보암은 스켐으로 갔다. 온 이스라엘이 스켐에 모여 그를 임금으로 세우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왜 예루살렘에서 즉위식을 하지 않고 스켐에서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예루살렘이 천도를 한 게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고 이 스켐의 어떤 종교, 정치적인 어떤 역할의 그것이 예루살렘보다는 시간상으로 길었기 때문에 여전히 이스라엘의 나머지 열 지파는 이 스켐을 예루살렘보다는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어떤 중립적인 지역, 열 지파, 유다 지파의 어떤 중간 그런 자리에서 즉위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이집트로 도망을 쳤던 예로보암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열 지파를 대표, 죽은 다음에 왔죠. 그는 이스라엘 열 지파를 대표해서 왕에게 자비를 간청합니다. 4절, 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멍에를 힘겹게 하셨습니다. 이제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지우신 힘겨운 일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예로보암의 말만 들어도 솔로몬 치세하에서 솔로몬이 얼마나 열 지파를 쥐어 짰는지 세금으로 부역으로 쥐어 짰는지를 갖다가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저 르하보암은 그 원로들에게도 물었고 젊은 신하들에게도 묻습니다. 그러니까 원로들은 유화책을 권고했고 원로들은 그 이전에 그 열두 지파와 함께 했던 그 삶에 좀 더 가까운 사람들이겠죠. 하지만 이 젊은 신하들이라는 사람들은 오로지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만을 보았던 이들이었죠. 그래서 젊은 신하들은 강경책을 세웠고 결국 르하보암은 뭐 왕이기 때문에 강경책을 선택합니다. 14절 그는 젊은이들의 의견대로 백성에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께서 그대들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는데 나는 그대들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하겠소. 내 아버지께서는 그대들을 가죽 채찍으로 징벌하셨지만 나는 갈고리 채찍으로 할 것이요. 왕권이라는 게 그렇죠. 권력이라는 것이 어떤 조언이나 충언을 갖다가 그것조차도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깎아내리는 그런 걸로 생각하고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전형적인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열 지파는 왕의 말에 실망하고 분노해서 방귀를 들고 이제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죠. 12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남과 북이 갈라지다. 20절. 온 이스라엘은 예로보암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집트에서 돌아온 거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집회에 불러서 온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 에프라임 지파였고 가장 힘이 센 지파 요셉의 지파였고 그 가운데서도 예언도 받았고 그 예언이 또 소문이 났겠죠. 하느님께서 예로보암을 왕으로 찍으셨다라고 해서 세웠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예로보암이 왕이 되자 유다의 르하부암은 유다와 벤야민 지파에서 병사들을 모아서 북이스라엘을 제압하려고 했지만 하느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결국 왕국은 남북으로 분열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예로보암은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복잡해집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바치러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다가 이 유다의 왕이 동화될까 싶어서 이 종교적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부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27절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집에 희생 제물을 바치러 올라갔다가 자기들의 주군인 유다 임금 르하부암에게 마음이 돌아가면 나를 죽이고 유다 임금 르하부암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는 걱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왕은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하나는 베텔에 세우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둡니다. 베텔과 단이라는 장소는 북이스라엘의 이제 맨 남쪽 거의 남쪽 접경지대와 북쪽의 접경지대 맨 위에랑 맨 끝에 그 송아지를 두었다는 것은 거기에 이제 신전을 준비를 했다라는 거죠. 이 금송아지라는 것은 뭐 떠오르게 하는 게 탈출기 때 그렇죠? 그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안 내려오자 아론과 그의 백성이 이제 금 덩어리들을 집어 던졌더니 불 속에서 송아지가 튀어나왔다라고 하는 바로 그 송아지. 예, 그래서 이 금송아지는 바로 이방신 바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가나안 땅이라고 불리는 그 땅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신 이방신 바알의 상징이 금송아지가 됩니다. 예로보암은 대놓고 이방신을 섬기라고 백성들을 부추긴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고는 그 신을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한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렇게 되면 탈출기에서 아론이 백성들과 함께 금반지를 이렇게 던졌는데 금송아지가 나왔죠. 사실은 이때 아론과 그 히브리 백성들은 가나안의 신을 잘 모르는 때입니다. 바알의 신, 뭐 바알 신, 바알의 상징이 송아지라는 것은 알 수가 없죠. 가나안 땅에 제대로 들어가 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이전에 뭐 아브라함과 뭐 야곱 때까지 거기 살긴 했습니다만 수세대가 흘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 덩어리들을 던져서 송아지가 나왔다는 것은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얘기고 결국 그 탈출기 여정에 그 만들어진 우상의 금송아지라는 것은 신명기적인 색채가 거기에 덧붙여진 겁니다. 그래서 바알신을 섬겼다. 뭐 알지도 못하는 바알신을 그때부터 섬겼다라는 것은 그 사건의 신명기적인 색채가 덧붙여졌다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것은 바로 예로보암이 송아지들을 만들어서 바알신을 숭배하라는 그 시도 자체를 갖다가 탈출기 때부터 신명기 신학자들이 비난하고 있고 금송아지를 만들면 안 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것은 신명기적인 관점이고요. 하지만 이것은 그 북이스라엘이 하느님을 버리고 바알을 전적으로 섬겼다라기보다는 형상이 없는 야외 종교를 형상이 있는 바알 종교와 혼동한 것으로 또는 혼동해서 함께 믿은 종교 혼합주의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야외의 그 형상이 없는데 그 야외라는 이름으로 금송아지를 자기들도 만든 걸 뭐가 보이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예로보암이 베텔과 단에 두 금송아지를 놓았다고 해서 마냥 100% 우상 숭배다라고 신명기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여정은 신명기 신학에서는 그 우상 숭배라고 하지만 지금 이 여정을 길게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우리 신앙인들이 하느님을 찾아가는 여정이다라고 구약 성서를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하느님께 조금씩 가까워져가는 그죠? 여러분들이 뭐 유아 세례 때 세례를 받 유아 때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성인 때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하면서 어떤 하느님의 어떤 모습들을 각자가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여정이다라고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 신학이 그 위에 하도 덧붙여져 있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을 완전히 더 부정적인 것으로 보기는 합니다만 그거는 신명기 신학의 관점이고 그래서 저자 의도가 중요하다는 그런 껍데기들은 또 벗겨내고 거기에다가 이런 관점, 종교혼합주의 관점 이런 종교혼합주의에서 하느님을 찾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28절에서 그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은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이스라엘이여, 여러분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여러분의 하느님께서 여기에 계십니다. 바알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이. 그렇죠? 하느님, 야훼께서 여기에 있다. 근데 그 형상이 금송아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형상을 만들지 마라. 라는 그 어떤 율법의 명령과 반한다. 하지만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그 계명은 나중에 유배, 바벨론 유배를 가서 완전히 이제 정착을 하는 계명이지, 이 뭐 판관기 때나 뭐 탈출기 때 또 이런 열왕기, 사무엘기 시대 때 이 계명이 완전히 자리 잡은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나중에 신명기 신학이 여기다가 터치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의 계명의 전통은 아주 오래 전부터 이어져 온 것이다라는 그런 합당화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7을 갖다가 더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주신 하느님께 대한 경배의 의식은 맞습니다. 단지 신명기 신학자들의 눈에 볼 때 성에 차지 않는다는 송아지가 웬 말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인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가나안인들 안에서는 그 이방인들 안에서는 바알신이 그 단지 황소가 아니라 그 힘과 풍요의 상징인 황소 위에 서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뭐 어쩔 때는 뭐 사람 얼굴이기도 하고 뭐 소 얼굴이기도 하고 뭐 그 어떤 그 신의 형상 따라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간에 사람의 모양새를 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예로보암은 그 황소에 그 사람까지 만들지 않습니다. 두 황소만을 두고 그 위에 신의 형상을 만들지 않음으로써 예로보암은 야훼 하느님의 옥좌인 그분의 좌대만을 그러니까 그 송아지 자체가 좌대가 되는 거죠. 신을 그 거북 위에다가 뭐 비석 올리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 거북이 자체가 좌대가 되는 것처럼 이 송아지가 좌대가 되는 겁니다. 그 위에다가 무언가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좌대만 표현하고 하느님의 형상을 직접 만들어 세우는 것은 또 피하려고 한 모습도 보인다라는 거죠. 황소만 만들었지 황소 만들었다고 사람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인간의 형상을 올리지 않았다 올렸다라는 표현이 없는 걸로 봐서는 이제 황소만을 만든 것 같고 어쨌든 그 정도만 보아도 야훼 신앙과 바알 신이 거기서 혼합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사실 지금도 있죠. 여러분 한국에서도 지금 우리 본당에서는 그런 거는 잘 없습니다만 그 뭐 연미사 넣으시는데 49제 미사를 간혹 넣으세요. 근데 49제는 불교 쪽이죠. 불교 어떤 그 셈법인데 49제가 지내야 그 영혼이 완전히 땅을 뭐 벗어난다나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 저승으로 들어간다 뭐 이런 건데 그런 미사를 넣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종교적인 어떤 색채가 덧붙이는 것들이 어느 신에도 다 있다는 것이고 이걸 이제 신명기 신학자들이 비판을 하려고 거기다 터치를 해놓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그래서 구약 성서를 너무 신명기 신학의 관점에서 읽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우상 숭배라고는 하지만 그 우상 숭배라는 것도 그 하느님을 찾아가는 하나의 여정으로 뭐 우리도 살다 보면 기복적인 신앙이 어쩔 때 뭐 좀 힘든 일이 많거나 하면 그런 기복 신앙이 아주 강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이제 그 지나고 나서 아 내가 그때 좀 심했구나라면서 이제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좀 깎아 나가고 하는 것들이지 그걸 갖다 모두 다 온전히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또 그렇게 좋지 않다. 그래서 어쨌든 신명기 규정의 관점에서 우상 숭배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던 것에 비추어 보면. 하느님의 명령에 반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이거는 나중에 신명기 신학 십계명이라는 것이 완전히 자리 잡은 유배 시대 때 이야기지 이때는 뭐 그렇진 않다라는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나중에 남유다 요시아의 종교개혁 때 예루살렘 성전의 꼴을 보면 황소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방신의 형상이 성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문제인 게 아니라 남유다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쨌든 남유다의 왕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왕 유다 왕족이기 때문에 심리 신학자들이 얘들을 좀 덧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의 그 위상을 갖다가 지키려고 시도를 하는 거죠. 사실 북이스라엘 왕이나 남유다의 왕들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그 이런 종교 혼합주의의 길을 간 건 같은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그 뭐 신명기 신학자들이 이렇게 남유다의 왕가와 북이스라엘의 왕가, 북이스라엘을 정말 나중에는 이 예로보암을 거의 뭐 제일 못된 왕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한 것은 이 남유다의 정통성, 딴 정통성이 아니라 성전 중심의 야훼 신앙의 정통성을 잡기 위해서 이런 구도를 갖다가 만들고 있다는 것, 이걸 갖다가 알고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시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